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정을 위반한 채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중장비와 전차, 박격포, 탄약, 대공방어시스템 그리고 훈련을 지원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폭력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의 이 같은 판단은 마침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러시아 방문 소식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러시아 소치로 향하고 있으며 내일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래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러시아에서 이란과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북한의 도발에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주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험 발사 시간과 날짜, 장소, 미사일 사거리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데 4,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한국 국방부 관리는 오늘 북한이 2, 3년 안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에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국제구호단체들이 전투가 벌어지는 리어 마을에서 철수한 뒤 30만 명의 주민들이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오늘 국제적십자사와 국경없는 의사회 등 모든 비정부단체들과 유엔기구들이 요원들을 리어에서 다른 곳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이 같은 폭력 사태로 10만여 명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예멘의 인도주의적 휴전 개시를 하루 앞둔 오늘도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사우디 접경 지대인 사다 지역과 예멘 남서부 타이즈, 원유 생산지로 유명한 동부 마리부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됐습니다. 사우디와 미국 관리들은 예멘 민간인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연료, 의약품 등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주 휴전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어제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로코 군 당국은 사우디 주도 공습에 참가한 자국 F-16 전투기 한 대가 실종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아랍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살만 국왕의 불참은 이번 정상회의가 예멘의 인도주의적 휴전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며 모하메드 빈 나이프 왕자가 정상회의에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주베이르 장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정상들도 건강을 이유로 불참키로 해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타르와 쿠웨이트 정상들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어젯밤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공산국가 쿠바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양국 간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뒤 쿠바를 방문한 첫 서방국가 정상이 됐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수도 아바나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에서 로젤리오 시에라 외교부 차관 등 쿠바 정부 고위 관리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주 북한이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사이에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했다고 미국의 유명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정세는 안정돼 있으며 주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있다고 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신포급 잠수함이 SLBM을 전력화할 수준의 잠수함은 아니지만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을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9일 SLBM 수중 사출 시험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주 북한이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SLBM의 개발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SLBM 개발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번 수중 사출 시험을 한 잠수함 역시 현재 개발 중이어서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그 잠수함 수중 사출 시험을 한 그 잠수함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많이 갖춰야 되고 또 SSN6 구소련제 SLBM인 SSN6를 북한이 다시 완전하게 개발해서 잠수함에 장착하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SLBM 개발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SLBM의 전력화에는 탄두 소형화 기술과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필요한 만큼 4,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우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신포급 잠수함의 경우에는 잠수함 자체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뭐 한 발이나 두 발 싣고 나서는 실제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별도의 잠수함을 새롭게 건조해서 여기에 미사일을 장착을 해야 되고요. 잠수함을 새로 설계하고 건조하고 그렇게 실전 배치하는 데까지 최소한 4,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북한이 이미 설계를 맞춰놨다거나 혹은 이미 건조를 비밀리에 시작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시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육군 장성 출신의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신포급 잠수함이 SLBM을 전력화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하지만 북한이 잠수함에 장착한 미사일을 물 밖으로 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포급 잠수함에 장착을 해가지고 일단 물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그 실험, 그다음에 물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방향과 자세를 잡아가지고 날릴 수 있는 그 정도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출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한 위협이라고 보는 거죠.
길이 67m의 신포급 잠수함은 SLBM 한 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사된 모의탄은 약 150m를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재 한국과 미국의 감시 전력은 북한 잠수함이 어디에 있든지 추적이 가능하고 순항미사일 현무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SLBM에 대한 작전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위협에 대한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탐지거리 약 600km의 조기경보 레이더 그린파인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면 한국군이 추진 중인 대북미사일 방어체계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가차없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국방부는 11일 국회에서 긴급 안보정책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LBM 시험 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킬체인이나 KAMD로 했던 그런 대응 체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저는 차제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정책위 의장도 북한의 SLBM 개발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안보 상황에선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상에서의 도발을 전제로 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마련했지만 새로운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SLBM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연합정보공유체제를 가동해 면밀히 평가해왔다며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응할 수단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자산을 포함한 현존 대응 능력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고 미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의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적 언행과 관련해 기습 도발에 대비해 전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미국과의 연합 방위 태세를 기초로 강력한 억제와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도 참석해 한국 군당국이 추진 중인 킬체인과 KAMD 체계가 북한의 지상발사 미사일을 표적으로 하는 개념인 만큼 SLBM 대응에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나 한국군의 역량을 추가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 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SLBM 수중 발사 시험을 모의탄을 이용해 실시했고 시험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 정보당국이 내린 평가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계획과 관련해선 잠수함 전력을 재정비하는 문제를 기존 계획보다 훨씬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잠수함 전력과 별개로 대잠수함 방어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여당에 이어 국회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고 북한의 SLBM이 실전화할 경우 한국이 구축해온 킬체인이나 KAMD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외교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만큼 이번 시험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외교적 대응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번 사안을 제기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지난 2013년에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것은 장래 미국과 한국의 실질적인 핵타격 위협이 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위성에 의해 쉽게 탐지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비해 잠수함 탑재 미사일은 탐지 자체가 어렵다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해 잠수함 탑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의 핵 운영 능력은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사이에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했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사이에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됐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이 현재 핵무기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말에는 최대 20개로 증가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진행하는 이란과의 핵협상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지난 20년간의 미국의 노력이 실패해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현 상황을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는 매우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는 이란과의 합의처럼 구체적이지 않았고 이란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NPT를 탈퇴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란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수년 동안 전혀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란 지도부는 서방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 제재를 끝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지만 북한은 고립을 정권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의 전략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 몇 달 동안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바로 핵실험을 강행하자 급격히 방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이란이 협상 성과를 내기에 더 나은 상대라고 판단한 반면 북한은 제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할 상대로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신문은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란 문제에 집중하는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일들로 인해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란과 파키스탄, 시리아에 미사일과 다른 기술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 50여 기를 보유한다면 고농축 우라늄 수출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올해 이란이 미국과의 핵협상을 타결해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면 북한도 그 뒤를 따를 것이라며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또 다른 미 고위 당국자들은 이를 몽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최윤희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일 만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합참은 미한 양국이 연합정찰 감시 자산으로 북한 잠수함 활동을 집중 감시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 의장은 지난 8일에도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서북 도서 해역에서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연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입주 업체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와 퇴업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내 일부 사업장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퇴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측은 3월분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나 임금을 냈더라도 북한이 요구한 임금 인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태업의 이유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인 만큼 북한의 부당한 행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협의에 응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적도 이런 편법을 부추기면서 연장 근무를 거부하거나 태업을 위협하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기업을 압박하는 그런 좀 부당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진지한 자세로 남북 간 협의에 임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일을 맞아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이 요구한 인상액에 대한 차액에 따른 연체료를 추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월분 임금을 북한에 납부한 기업을 49곳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납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임금을 납부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4월분 임금 지급일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기업들이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종전 기준의 임금을 납부하고 추후 남북 간 협상이 마무리되면 북측의 차액을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관리위의 임금을 위탁 보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수령을 거부한 임금을 관리위에서 위탁 보완하는 그런 방안 등을 포함해서 기업들과 협조하여 좀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도 앞으로 논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면적인 태업이나 잔업 거부는 아니지만 임금 갈등이 장기화되면 잔업 거부를 비롯한 북한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정세는 안정돼 있으며 주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있다고 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주요 당국자들과 만나 북중 간 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홍차의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은 8일 북한 정세가 기본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5년간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지낸 류 부부장은 베이징을 방문 중인 일본 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류 부부장은 북한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농업과 다른 주요 분야에서 개인에게 성과급을 주는 정책을 실시한 이후 그렇다는 것입니다. 류 부부장은 또 일정한 생산량을 넘으면 농민들의 수입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돼 북한 농민들의 생산 의욕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 사고 파는 활동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부부장은 그러나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대외 관계가 악화됐다고 평가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중국의 주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진준 신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연일 북한의 주요 당국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리 대사는 지난 6일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만수대 의사당에서 만났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리 대사는 북한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며 중국과 북한 양국이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회를 잡으며 이익과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형섭 부위원장은 북중 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소중한 자산이라며 리 대사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진준 대사는 앞서 4일에는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리길성 부상은 중국 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리 대사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신화통신은 8일 리진준 대사가 북한의 주요 당국자들과 접촉하며 운명 공동체, 구동 존이 등의 표현을 잇따라 사용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동 존이는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가 냉랭했을 때는 듣기 어려웠던 표현들이며 현 시점에서 리 대사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들어서만 고위관리 15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부들이 정책에 불만을 표하면 이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서 숙청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포정치가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근 열린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고위 간부 15명을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국회정보위원회 간사인 신경민 의원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권위 도전으로 간주를 해서 본보기로 처형으로 대응을 합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보고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유가 통하지 않고 무조건 관철을 시키는 통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산림청에 해당되는 북한 임업성 부상이 지난 1월 처형됐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무조건적인 산림 녹화 지시에 불만을 토로한 게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의 민간단체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산림청 그 차관의 무슨 책임이나 누구 어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북한의 그 노동당과 김정일의 책임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 다 팔분응선까지 밀어붙인 산을 녹화하라,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만들려면 이건 뭐 신이 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책임을 물어서 또 총사를 하고.
2월에는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건물 지붕 모양을 바꾸라는 지시에 반대했다가 처형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평양의 과학기술 전당 건물 지붕을 꽃 모양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다가 처형됐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꽃잎이라는 게 김일성 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련 잎하고 같이 그저 지붕이 돔으로 돼 있던 겁니까? 이제 동그랗게 이걸 없애버리고 그걸 꽃무늬로 만들라고 하니까 그건 뭐 근본적으로 설계를 바뀌어야 되지만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걸 그렇게 갑자기 건치려면 제대로 건쳐지겠습니까? 그렇게 될 게 꽃무늬 지붕을 꽃무늬라는 게 그렇게 난 건축적으로 볼 때는 건축학적으로 볼 때는 옳은지 따라서 전문가들이 그 저항했겠죠.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자주 수행했던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 국장도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어 3월에는 은하수 관현악단 감독 등 예술인 4명을 간첩 혐의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예, 아마 그 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악장 겸 단장인 것 같기도 하고 문현진이라고 이제 헝가리 콩쿠르 대회 나가서 1등을 한 그 북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문현진과 또 제2 바이올리니스트인 그 종혜용 이런 사람들 한 4명이 처형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김정은 정권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관포로 처형해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간부들을 처형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데다 별다른 준비 없이 권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강인덕 전 한국 통일부 장관입니다.
자기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채 그 후계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한 거죠. 따라서 간부들이 자기를 이게 조금 저항하면 자기에 대한 불경을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자격지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조그만 문제 가지고 저렇게 숙청하면서 공포정치를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또 이 같은 처형으로 당정군 간부들이 김정은 정권에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찬일 소장입니다.
그동안 뭐 김정일 정권을 위해서 충성해오던 많은 고위 간부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처형되는 것을 볼 때 뭐 다른 간부들이 아마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김정은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간부들의 면종복배 현상도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종복배란 권력자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지금 옛날 방식으로 그저 내려 누르면은 위협 주면은 복종하겠거니 이런 생각인데 북한 정부들이 그렇게 안 가죠. 누구나 군 간부들은 다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정보를 잘 아는 국제사회 정보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면종복제 복배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은 조금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조그만 데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면 일거에 북한 전 사회를 번질 수가 있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는 그가 권력을 잡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 2012년에 고위 간부 12명을 처형했으며 이듬해인 2013년에는 장성택을 비롯한 10명 그리고 지난해 41명 등 지난 4년간 모두 84명을 처형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공개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을 처형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지난해 외국영화 시청과 부적절한 성관계 등을 이유로 50명 이상이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형 현황을 공개하고 법률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정부기구인 조국통일연구원 박영철 부원장은 최근 평양에서 가진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고위인사 15명이 처형됐다는 국정원의 국회 보고를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든 반국가 범죄 행위자를 추적하고 처벌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해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부요의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18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10만 톤가량 늘어난 수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량농업기구는 8일 발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 지난해보다 10만 톤 늘어난 180만 톤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또 북한이 외국에서 쌀 10만 톤을 수입해 2015에서 2016년 양공연도 기간 190만 톤의 쌀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 주민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8.3kg으로 추정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또 올해 북한의 강냉이 생산량이 지난해와 같은 260만 톤, 쌀과 밀을 제외한 잡곡은 270만 톤으로 각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강냉이 10만 톤을 수입해 내년까지 소비할 수 있는 양은 27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민 1인당 강냉이 소비 예상량은 82kg으로 집계했습니다. 북한 주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할 쌀과 강냉이를 합하면 약 150kg으로 이는 주민 한 사람이 하루 411g의 곡물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는 세계 식량 계획의 1일 권장량 600g의 약 70% 수준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내년 여름까지 3,00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해 총 11만 7천 톤의 돼지고기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인 아시아 11개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양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 선양에서 평양을 오가는 기차 여행이 오는 26일 시작된다고 중국 지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북한의 에볼라 위협에 따른 국경 차단 조치가 해제된 뒤에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관광 산업의 장기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 관광당국이 8일 선양과 평양을 오가는 열차 여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첫 열차는 오는 26일 평양으로 출발하고 선양 철도 국제여행사가 나흘간의 이 열차 여행을 담당한다고 랴오닝성 당국은 밝혔습니다. 선양과 평양 사이엔 직항 항공기 노선이지만 열차를 통한 관광 노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랴오닝성의 북한 열차 여행은 지금까지 병경도시인 단둥에서 시작됐었습니다. 이번 선양발 열차 상품은 단둥을 지나 평양으로 가는 노선이며 승객들은 개성과 묘양산, 판문점 등 북한 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신화통신은 이 열차 여행의 가격이 미화로 322달러에서 483달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요금은 양각도 호텔의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에볼라 위협에 따른 국경 차단 조치를 해제한 이후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3일 백두산 무봉 노동자구에 국제관광특구 설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관광특구는 지난 2011년 금강산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인들을 겨냥한 백두산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19일엔 중국 허난성의 정저우와 평양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 노선이 처음 개설돼 중국 관광객 140명이 북한을 관광했습니다. 정저우는 상하이와 옌지, 선양, 시안, 창춘에 이어 북한과 직항편이 연결된 여섯 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전세 항공편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출을 위해서 입출국 수속도 크게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민일보는 지난달 북한이 에볼라 차단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한 이후 중국 관광객들의 북한 방문이 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상품은 기차와 항공, 버스뿐 아니라 훈춘, 옌지, 단둥 등 국경 도시를 중심으로 자전거와 자가용 여행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여행 상품 역시 묘양산과 칠보산 등 명승지를 포함하고 태권도, 캠핑, 노동체험 관광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북한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관광 여행 기반 시설이 매우 빈약하고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불안정으로 해외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과거 계획경제 시절을 회고하는 노년층들이 많고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여행이 대부분이어서 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프랑스의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출신 로힝야족 난민 2천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오늘 열리는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프랑스 대통령의 쿠바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프랑스의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쯤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로엘리오 시에라 쿠바 외무차관 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쿠바에 도착한 후 프랑스와 쿠바 국민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깊은 유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랑스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한 것은 1898년 쿠바가 독립한 이래 117년 만에 처음이고요. 또 서방 지도자로서도 1986년 펠리페 곤잘레스 스페인 총리 이후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의장이 지난해 12월 양국 간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뒤에 서방 국가 지도자가 쿠바를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올랑드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무엇보다도 올랑드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계기로 프랑스와 쿠바 양국 간 관계 개선에 전기가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유럽연합 EU와 쿠바 간의 외교 경제 관계가 회복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럽연합도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앞서 지난해 2월에 쿠바와 경제 협력 증진과 정치적 대화 재개 등 관계 정상화를 하기로 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1996년 쿠바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관계를 제한하다가 2003년에 쿠바 정부가 반체제 인사 75명을 투옥한 데에 대한 항의로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었는데요. 이후 투옥 인사들이 석방되자 2008년부터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쿠바에서 누구를 만날 예정입니까?
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쿠바 지도자인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카스트로 의장은 오늘 쿠바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또한 올랑드 대통령이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의장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랑드 대통령은 쿠바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반체제 인사는 만나지 않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올랑드 대통령 일정의 경제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와 쿠바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요. 여러 가지 합의문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랑드 대통령은 미국의 금수조치 해제가 쿠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쿠바가 개방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다면 프랑스가 유럽과 서방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쿠바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 쿠바의 인권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여기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올랑드 대통령은 쿠바 방문 중에 어려운 문제들도 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쿠바에 도착하기에 앞서 자신은 정치범이 있거나 자유가 침해됐을 때는 언제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이런 문제들에 침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가 쿠바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쿠바의 지정학적 중요도가 프랑스가 쿠바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바는 카리브해에 있는 서인도 제도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남미 국가와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올랑드 대통령으로서는 쿠바와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로 가보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 로힝야족 난민들이 대거 구조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에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출신의 로힝야족 난민 2천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당국은 11일 자국 해안에서 로힝야족 난민들을 태운 선박들을 발견해서 모두 1,600여 명을 구조했고요. 이에 앞서서 인도네시아는 10일 서부 아체주 해안에서 또 약 500명을 구조했습니다. 두 나라 당국자들은 난민들의 출신지와 자국 영해로 들어온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로힝야족 난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로힝야족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위치한 벵골만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민족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특히 미얀마는 수십 년 전부터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으로 이주했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교도들인 로힝야족은 미얀마 국적 취득은 물론 모든 기본권 행사조차 거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수년 동안 극단주의 불교도들에 의한 폭력 사태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은 가난 때문에 국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느 나라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까?
네, 로힝야족은 가난과 종교 갈등 등을 피해서 주로 자신들의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가기 위해서 선박을 타고 탈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너무 멀기 때문에 우선 태국으로 밀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태국 정부가 로힝야족의 밀입국과 이들을 알선하는 국제인신매매 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소탕 작업을 시작하면서 태국에 접근하지 못한 선박들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까지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로힝야족들이 바다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선을 개조한 허술한 화물 선박을 타고 해상을 떠돌고 있는 로힝야족이 7,000명에서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해안에서 로힝야족 난민을 태운 선박들이 앞으로 더 발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시 유럽으로 가보죠. 유로그룹 회의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데요. 먼저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유로그룹 회의는 국가통화로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 이른바 유로존의 재무장관 협의체인데요. 유로존의 경제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공조를 위한 기구입니다. 유로그룹은 보통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경제재무이사회에 앞서 회의 안건과 의사를 미리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키프로스 사태나 그리스 구제금융협상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긴급회의를 열기도 합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과 유럽중앙은행 총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내에 경제 문제 담당 집행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까?
네, 유로존 경제 위기의 시발점이 된 그리스 재정 위기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스는 내일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7억 5천만 유로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리스의 단기 현금 부족 문제를 없애주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의 지원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망은 어두운 편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그리스의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일부 문제들에 대한 협상에서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파키스 장관은 그동안 채권단과 함께 이루어왔던 진전 상황을 이번 회의에서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며칠 내로 유럽 채권단과 협상을 타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협상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네, 노동시장 개혁과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서는 분할금 지원 조건인 그리스 개혁안의 긴축 조치들이 미흡하다면서 채권단이 합의를 거부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고요. 그리스는 이후에 타협안을 제출했고 실무단 협상을 거쳐 이번 유로그룹 회의에서 구제금융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네, 그리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네, 그리스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재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점증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그리스 국민들은 정부가 추가 연금 삭감과 노동 개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금지선을 고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네, 이번 협상에 부정적인 일부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그리스가 기대하는 것, 즉 디폴트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MF는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스가 바로 채무 불이행으로 내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이나 유로존 탈퇴가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중해로 가보죠.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했군요.
네,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오늘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해상연합 2015라는 이름 아래 합동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중국 신문망이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21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훈련에서는 해상방어와 해상보급, 선박호송, 수송안전보장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중국과 러시아가 해상훈련 실시하는 것 드문 일인데 훈련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훈련에 9척의 함정을 투입했습니다. 중국군은 북해함대 소속의 미사일 호위함인 웨이팡함과 리니암 또 종합보급선인 외화산호함, 함정 이착륙 헬기 2대, 특전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함대 소속의 순양함인 모스크바함을 비롯해서 각종 호위함과 상륙함을 투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두 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처음으로 지중해에서도 합동 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훈련에 중국의 4,000톤급 호위함인 옌첸함과 러시아의 25,000톤급 핵추진 미사일 순양함 표트르 벨리키함이 참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중국의 웨이팡함과 리니함은 지난 4일 터키의 보스프루스 해협을 통과해서 사상 처음 흑해로 진입했고요. 러시아 군항인 노보로시스크항에 도착해서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 때 러시아 흑해함대와 함께 해상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황해도 지방부터 그치겠으나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아침에, 함경남북도는 낮에 서강 상태에 들 때가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4도, 낮 최고 9도에서 2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앞바다는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전지역에 걸쳐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최고 16도, 신의주 최저 10도, 최고 15도, 강계 최저 10도, 최고 15도입니다. 해주 최저 9도, 최고 15도, 개성 최저 10도, 최고 16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은 대부분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나 오후에는 비가 그친 곳도 있겠습니다. 함흥은 비가 내리고 최저 12도, 최고 18도, 장진 비 내리고 최저 6도, 최고 9도, 해산도 비 최저 11도, 최고 18도, 선봉 비 내리고 최저 8도, 최고 10도입니다. 원산은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20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앞바다에서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내륙에는 오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휴전협정을 위반한 채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옌스 슈툴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슈툴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중장비와 전차, 박격포, 탄약, 대공방어시스템 그리고 훈련을 지원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슈텔텐베르크 사무총장의 이 같은 판단은 마침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러시아 방문 소식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러시아 소치로 향하고 있으며 내일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러시아에서 이란과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북한의 도발에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주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험 발사 시간과 날짜, 장소, 미사일 사거리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데 4,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한국 국방부 관리는 오늘 북한이 2, 3년 안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에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국제구호단체들이 전투가 벌어지는 리어 마을에서 철수한 뒤 30만 명의 주민들이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단체들이 철수한 것은 남수단 유니티주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오늘 국제적십자사와 국경 없는 의사회 등 모든 비정부 단체들과 유엔 기구들이 요원들을 리어에서 다른 곳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리어 병원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은 지난해 1월에도 약탈과 방화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예멘의 인도주의적 휴전 개시를 하루 앞둔 오늘도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사우디 접경지대인 사다 지역과 예멘 남서부 타이즈, 원유 생산지로 유명한 동부 마리브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됐습니다. 사우디와 미국 관리들은 예멘 민간인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연료, 의약품 등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주 휴전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어제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로코군 당국은 사우디 주도 공습에 참가한 자국군 F-16 전투기 한 대가 실종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아랍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살만 국왕의 불참은 이번 정상회의가 예멘의 인도주의적 휴전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며 모하메드 빈 나이프 왕자가 정상회의에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주베이르 장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정상들도 건강을 이유로 불참키로 해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타르와 쿠웨이트 정상들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걸프 지역 국가들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사태 그리고 이란 핵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어제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공산국가 쿠바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양국 간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뒤 쿠바를 방문한 첫 서방국가 정상이 됐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이탈리아에서 돌아오는 카스트로 의장과 만날 계획입니다. 프랑스는 쿠바와 오랫동안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며 약 4억 달러 규모의 상호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